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보면 7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걸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보면 전반부에 4가지 후반부에 3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담겨있는 4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부활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부활은 증인들이 있는 목격자들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그래서 부활은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선포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왜 우린 아직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죠. 그래서 부활에 차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하셨고 그 이후에 순차대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결국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쭉 선포합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전반부 내용이에요. 그리고 35절부터가 15장 후반부인데 여기에서 다시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활할 때 우리 본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 부활하는 몸은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럽지 못한 그런 몸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는 몸의 본질은 특징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와는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선포를 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떤 형상으로 부활하느냐. 그럼 이 사도바울이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가 몸만 부활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부활한 이 몸을 통해서 몸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른 은혜를 또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두 가지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되죠. 하나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망에 대한 승리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다 치유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더불어서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된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안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58절까지 쭉 길게 되어 있으니까 긴 본문 중에서도 긴 본문 내용을 다 부활에 대한 내용을 채워놓았으니까요. 사실 지금 읽은 58절은 맨 마지막 세 번째 항목에 대한 그런 결론이지만 동시에 이 15장 전체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58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냥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유혹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거나 아니면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가져라. 든든한 믿음을 가져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또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열심히 살면 되지 굳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더욱더 힘쓰고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부활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지금 당장은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무익한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부활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은 일이다. 가장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전에 요즘은 이제 사법고시가 없어졌으니까요. 근데 사법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고시 공부를 하면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석 달, 아니면 1년, 2년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몇 년씩 공부를 해야 되는 참 어려운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쭉 공부만 쭉 하면 좋은데 사람이 자꾸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망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월이 흐트러지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이거 뭐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있나, 이거에서 무슨 쓸모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순간에는 사실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당장 힘들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당장 뭐 때문에 이렇게 참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잘 이 설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그만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법시험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마찬가지고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참 현재에 당하는 어려움이나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가정환경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면 친구들이 주로 상고를 가거나 공고를 가거나 그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이 보면 똑같이 상고나 공고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성실하게 살고 어떤 아이들은 대충대충 살아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이거 봉급 70만원, 80만원 받아서 10년 모아봤자 전세거리 마련하기도 어려운데 그냥 어차피 전세거리 마련하기 어려운 거 그냥 7, 80만원 받으면 봉급 받은 날 첫 달부터 시작해서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다 사먹고 그냥 다 탕진하고 말아요.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가난하게 사는 건데 그냥 오늘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냥 소망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10년 동안 모아도 전세거리 마련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미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은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가는 아이들은 얼굴빛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달라요. 결국 오늘 당장 살아가는 모습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날 큰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짓거나 교회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저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그럼 옆에서 그러죠. 예수님 안 만난다고 생각하는가 보지.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 절제하고 또 지금 좀 참고 또 지금 어려워도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좀 약하게 가지면 에이 모르겠다 지금 좀 편한 대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일일이 다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크게 보면 이 부활장 이전에 14장까지 크게 보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요. 첫 번째는 교회 갖고 있는 문제들인데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관련된 문제, 분쟁과 관련된 문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다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장부터 10장까지 이 5장부터 10장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뭐 소송을 하는 것, 간음을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 이런 여러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특별히 이제 다른 성도와 관련된 문제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짓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마지막 세 번째가 11장부터 14장입니다. 이건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입니다. 방언할 때에, 예언할 때에, 혹은 모임을 가질 때에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거나 예배드리거나 모임을 가질 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이 있는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는 분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지금 15장에서 맨 마지막에 어찌 보면 결론처럼 여기다 도장을 탁 찍어놨어요. 사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라고 할 수도 있고 절제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사도 바울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딱 박아놓았을까? 왜 여기다가 이렇게 박아놓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다 써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보자면 앞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과연 도대체 왜 생겨난 것이냐,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것이냐, 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느냐,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 또 그 두려움,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아닐까. 바울이 그런 어떤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이 내용을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앞에 생겼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분열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 생겨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 그것을 가져야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아마 15장에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써놓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 고집부리고 나는 그냥 나는 이쪽이 좋아, 난 저쪽이 좋아,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렇게 고집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권할 수 있는 맨 마지막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우리가 분열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될 터인데 그때 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책임지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분열하느냐. 결국 그렇게 권면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 하겠어요? 때리겠습니까? 끌고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여러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다시 한 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앞에 서서 내가 토해냈던 모든 말 한마디 말 한마디에 대해서, 행동 한가지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받게 되고 주님 앞에서 칭찬과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 이후에 미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고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잘 생각하고 무엇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지만 언젠가 부활하여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다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도 서로 만나서 기쁨으로 만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거기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일에 더욱 힘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주님 앞에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행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떨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자중하고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오늘 당하는 고난을 이길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게 하시고,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